자, 아담의 침묵으로 앞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아담의 침묵, The Silence of Adam하고 레리 크랩의 저서를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크리스천 작가고 이 상담 심리학자로서 주로 결혼, 남녀의 성에 관한 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데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남성상 찾기입니다. 그래서 남성상 찾기라고 그래서 또 여자들은 아 우리하고는 관계 없나 보다 전부 다 남자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것도 또 우리에게 향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자는 주로 이 심리학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읽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대할 때 여러분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저자의 말을 우리가 100%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분별하고 우리하고 그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를 잘 찾아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향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남성상을 찾는다고 하면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당연히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담이 무너진 아담의 자화상이 어떻게 보면 곧 오늘의 무너진 남자의 자화상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그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어떻게 하냐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주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같은 대리인이지만 대리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함께 하도록 지어주신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사고를 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성경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담은 아내를 맞이했고 아마 아담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뭐 다 해도 되지만은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거. 근데 지금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아내가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사건만이 아니라 실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실수가 일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한다면 아버지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자녀가 아니면 아내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비난하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항상 그러더니 윗대어더니 이런 일 벌일 줄 알았어 하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협박하시겠습니까? 너 이렇게 해갖고 이거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너 어떡할래? 우리 다 망했다. 내가 이럴 이렇게 하시겠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나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 거입니다. 근데 성경의 문맥으로 보아서는 아담이 하와와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해주는 정확한 구절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함께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는 견해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사고가 난 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내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하와가 주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 혼자 죄 짓는 것을 볼 수 없어 사랑하기에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아내와 함께 하자. 너무 사랑하기에. 근데 글쎄요, 저는 이것이 별로 저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니까 아담이 말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에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존을 위한 어떠한 이기심,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방 땅에 갔다가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숨긴 어떤 그런 이 상황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죄소가 죄에 빠졌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라는 것임을 알지만 한마디도 안 돼, 노라는 말을 하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책임 전가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본질을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의 실패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주제가 남자에 관한 것이지만 여자의 우리에게도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여러분 구별은 있지만 남녀 차이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때에 맞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먼저 경건해지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으로 그 관계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의 삶 속에서 경건한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말할까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삶의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어른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이나 업적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어떠한 그 경건한 영향력으로 더 알려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이나 명성이나 관계없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아, 그분의 말이라면 따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다운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남자를 남자다운 남자로 표현한다면 시대를 따라 문화를 따라 남자다운 이미지는 변천돼요. 지금도 뭐 남자다운, 요즘은 옛날만 하더라도 남자다운 남자 그러면 뭐 강하고 의리하고 뭐 세고 있는데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변천 과정에 따라 시대적 남성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뭔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확실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다시 살아나는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건한 남자, 남자다운 남자, 남자로서의 그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남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후반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스리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와 지혜와 총명과 함께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혼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질서한 속에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역할이 지금 이런 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것이 남자의 특권이고 남자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모습이 무엇이냐? 비인격적인 힘을 사용한 통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남자의 모습을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적이고 파괴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은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 느끼는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 표면을 벗겨보면 이것을 떠받치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의 정체는 통제적 요구 밑에는 무력감이라는 거 있어요. 또 파괴적인 면의 밑에는 증오에 찬 분노가 있습니다. 또 이기심에는 생존을 위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즉 영원 깊은 곳에 무력감, 분노,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력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힘이 없음을 알게 돼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허탈하게 되고 맥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력감을 지닌 사람은 자기가 예측 가능한 일은 좋아. 자기가 전문 분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측 불허한 상황은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고 기피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밖의 사태가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에서 일어나면 스릴을 느끼면서 해내지만 자신이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분야에 들어서는 일이 벌어지면 절절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미지의 부분에 들어가면 당황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무력감만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무력한 남자들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자기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력감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증오에 찬 분노인 거야. 왜? 현실의 상황을 처리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모멸감, 실망, 허약함으로 인해서 내면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뭐냐?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짓누르고 말 못하게 하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삶 속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력감과 분노로 삶을 처리한다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이라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두려움은 공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는 두려움에는 해결책은 없고 단순한 해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떨 때는 육체적인 쾌락, 도박, 술 이런 데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남자, 우리의 본연의 소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남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자카르랍니다. 이 자카르를 번역한 것은 그 의미가 기억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표현하는 말이 힘세다, 이끄는 자, 강한 자가 어울릴 것 같은데 좀 의외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남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기에 남자라는 의미로 기억하는 단어, 기억하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남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 기념일? 뭐, 100일을 만난 연애 100일?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만나면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현재 일보다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주로 우리 삶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웃고 은혜를 받아요. 뭐 변화된 거죠. 똑같은 얘기.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웃고 느낍니까? 그게 뭐냐면 라이프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을 왜 만나기만 하면 맨날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리도 재밌을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이야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김은희 권사님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얘기 뭐 합니까?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들으면 뭐 저 근데 또 재밌고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했던 하나님과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거지만 과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지속되는 현재의 삶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모세에게 자손 대대로 애굽에게 구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하셨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지루합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억된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충실히 말함으로써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 남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이 벌써 아들의, 우리 원우 씨는 아들의 아버지고 또 우리 태욱 씨는 이제 6개월 후면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많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한테는 그런 얘기가 첫 번째겠죠. 야,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라 그럴 때 그때 잡이 없었어. 그래갖고 잡이 없어갖고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를 보러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좀 마음이 자신에 있었지만 좀 조마조마했어. 근데 비행기 타는 순간 그것이 내가 그 탁 돼서 그랬어.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너고 그때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넌 이 사랑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뭐 이런 얘기. 또 뭐 저기 사랑의 아빠만 잡이 없었습니까? 찬호한테도 크면 찬호야 아빠가 잡을 잃고 나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니네 엄마도 그래서 잡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래갖고 정말 뉴저지를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서 뭐 가려고 막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어를 일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길게 안 쓰더라도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 간단이라도 타이틀만이라도 적어놓고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44편 1절과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걸 계속해 듣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을 귀로 들었다고 합니다. 귀로 들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결론은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귀로 들은 자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야. 이들이 깨달은 신앙이 뭐냐? 시편 44편 6절에서 8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자손들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고 살겠다는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들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기억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오랫동안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고 전해진 걸 다시 상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보내는 양식을 아시잖아요. 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손자면을 다 해놓고 손자가 질문하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먹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 이래서 그래. 똑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뭡니까? 기억하라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그래서 전하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자녀가 듣고 들으면서 아 우리가 우리를 길어 들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은 이런 기억된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의 답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문제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의 답을 제시하십니까? 하나님 답 안 주세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도 자녀가 문제를 어떤 걸 방할 수 있으면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해결하는 방법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 시간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가? 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녀에게 뭔가를 전해주기보다는 침묵을 고수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침묵을 고수하고 전하지도 않아 그런 대신 뭐냐면 전하지도 않은 것을 전하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나 때는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걸 모르셨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하시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다스리라는 지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스리며 지키라는 것.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수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혼돈의 세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느라 흑암과 이런 것을 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어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시는 그런 창조회로 가셨는데 창세기 3장에는 다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에덴은 아담으로 인하여 혼돈에서 혼돈의 세계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증오, 살인, 인종차별, 강간, 근친상간, 간음 등 첫 남자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부재하고 망각을 택한 무수한 남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관여하는 대신 침묵합니다. 기억하는 대신 망각을 택할 때마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들어 여종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의 행동에 유사점이 있습니까? 아담처럼 아브라함도 아내의 관계에서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 기다려. 무슨 하갈을 보내서 그런 일을 해. 이래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동침하니 이런 굉장히 수동적인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라가 틀렸는데도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금단의 열매를 준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하갈을 취했고 그의 침묵의 결과 4천년이 지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세계는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하와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인해 죄를 범한 아담을 벌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그 후에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의 불순종은 먹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침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아내의 잘못된 선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상황을 회피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을 다 들면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롯도 있죠. 유다도 있죠. 노아도 있죠. 야곱도. 남자들이 하나님을 읽고 침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거부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까지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야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존중하는 이야기, 드라마와 시와 열정이 풍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가 결혼 초에 목사님하고 할 때 대화의 내용이 다 성경 얘기였어요. 그렇죠?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전개되는 그분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삶의 불가피한 혼돈을 감당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근데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정답은 미지의 세계로 믿음의 발을 딛게 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답을 모르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 뒤로 물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타협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것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들어서는 영역에는 여러분 정답이 없음을 아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는 우리를 전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인생을 사는 단순한 남자에서 여러분이 웃어둔으로 조용히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이 멘토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건한 남자, 남자다운 남자는 잘 기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마음의 핵으로 삼아 풍부한 창조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관계와 책임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올바른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침묵을 깨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억된 하나님을 선포하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남자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남자가 남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